제10장 지방교회의 조직 목사, 예배, 예배당 오늘날의 교회 조직에 있어서 한 지방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으려면 그곳에 형제자매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목사가 있는가, 예배를 보는가, 예배당이 있는가의 여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세태를 보면 이 세 가지가 교회의 3대 요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오늘 여기에 교회가 있는데 목사가 없거나 예배가 없거나 예배당이 없다면 그것을 교회로 여길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없더라도 교회는 교회 같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어떤 지방에 교회가 생기려고 할 때 믿는 이들은 제일 먼저 이 세 가지가 있는가를 주의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교회가 될 수 있고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것입니까? 초기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있은 후에 교회를 세웠습니까? 오늘 각지에서 교회가 생기려면 반드시 목사, 전도사, 교사나 일꾼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아무튼 이러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교회 안의 모든 일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분별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지방에서 파송되어 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교회 안의 사무적인 책임과 영적인 책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일을 지배하고 형제들을 대신하여 교회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타 형제들은 그들의 사역을 따라 일을 하지만 이런 사람은 교회의 일을 도맡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곧 주일날 반드시 말씀을 듣기 위한 집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에 기도 집회, 성경 공부 집회 등등의 기타 집회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며 이런 집회들은 교회의 생명의 존재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러나 주일에는 반드시 믿는 이들이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공경하며 듣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의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인들에게 와서 예배를 보도록 권면하는 것이고 교인들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본분은 가서 예배를 보는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교인이 1년 52주 동안 매 주일 빠짐없이 예배를 보러 나왔다면 그 사람 자신이나 목사도 다 그를 아주 좋다고 느낍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주일에 설교를 듣는 집회가 없다면 교회는 교회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런 집회를 예배라고 해도 좋고 말씀을 듣는 집회라고 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집회가 교회의 영혼이 깃들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집회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전적으로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분별된 장소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당이라고 해도 좋고 집회소라고 칭해도 좋고 복음당이라고 칭해도 좋습니다.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오늘날의 현상은 반드시 우리의 단체를 대표하는 어떤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러한 장소는 교회에 간다고 말할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만일 어떤 교회가 있으려면 반드시 집회 장소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름 짓든 그런 장소는 없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현상은 이런 목사나 일하는 사람이 없고 이런 예배나 말씀 듣는 집회가 없으며 이런 예배당이나 집회 장소가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개신교에 이러한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교회에 반드시 목사 한 분과 예배가 있어야 하며 예배당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없는 것은 교회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지방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꾼이 없고 말씀 전하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목양자가 없고 정식 집회 장소가 없거나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 지방에 교회를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습관은 일꾼과 말씀을 듣는 집회와 집회 장소가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이런 생각은 성경적인 것입니까?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보기로 합시다.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 성경 안에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가 있습니까? 교회 전체의 책임을 지고 성도들을 키우며 목양하는 일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지방교회의 인사조직은 일꾼이 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한 교회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교회 안에는 오늘날의 목사나 변질된 목사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통행되는 것처럼 한 목사가 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몇몇 장로들이 한 교회를 목양하는 책임을 함께 지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교회 안에는 교회의 일을 돌보는 장로들이 있을 뿐 다른 사람들의 지위는 없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기로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 여기서 말한 것보다 교회 조직을 더 분명히 말한 곳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로 구성됩니다. 집사는 사람을 섬기는 자 혹은 종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일은 사무적인 방면에서 형제자매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교회 안의 간사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을 주의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또한 감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감독은 곧 장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과 28절, 디도서 1장 5절과 7절은 이 점에 대하여 매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하고 감독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에게 교회가 진행되고 진보할 수 있도록 각 지방의 교회 안에서 감독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무적인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도하고 감독하는 사람들입니다. 집사와 감독들 외에 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본다면 교회 안의 인사는 단지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입니다. 이 사람들 외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이 세 부류의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교회 안에 첨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장로 혹은 감독에 관한 몇 가지 일을 주의해야 하나님의 정하심과 방법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 장로는 하나님에 의해 특별한 보내심을 받아 가서 일하는 한 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안에서 그들에게는 직분이 없습니다. 그들은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래 장로는 지방에 있는 한 형제입니다. 그들은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후 갈급함이 있어 다른 사람보다 더욱 잘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연적으로 그들과 함께 은혜 받은 사람들을 돌보기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두 번째 왔을 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를 감독하고 집사들이 교회를 섬기도록 인도해주는 장로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장로에 관하여 반드시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장로는 일반 형제들 가운데서 선정된 사람입니다. 본래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내심을 받아 나가서 일하는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직장과 가정을 가지고 있으며 유명한 믿는 이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둘째로 장로는 이런 책임을 맡기 위하여 선출된 그 지방에 있는 형제입니다. 그들은 다른 지방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방에 이미 있는 형제들 가운데서 선정된 사람들입니다. 본래 그들은 한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 중 하나로서 그들 가운데서 선출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지방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 가운데서 선출된 장로들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다른 지방으로 이민하여 교회를 세우는 풍습이 없듯이 또한 다른 지방에 가서 장로가 되도록 한 지방에서 형제를 파견하는 일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장로의 이 두 가지 성질을 기억한다면 지방교회의 조직에 있어서 잘못되지 않게 됩니다. 본래 장로는 보통 형제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지방 교회 안에는 근본적으로 사도의 위치가 없습니다. 한 지방 교회 안에는 오직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을 뿐입니다. 사도들의 책임은 나가서 지방교회를 세우는 것이므로 그들은 교회를 초월합니다. 바울은 어떤 지방교회의 사도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지방에 교회가 있을 때 장로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을 때 즉시 그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교회의 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지나치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지방교회 안에 사도의 위치가 없고 장로의 위치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사도가 한 지방에서 한 교회를 다스리는 선례가 없습니다. 교회의 조직 안에는 사도들의 위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방교회 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교회는 사도에 의해 세워진 것이지만 사도는 지방교회 밖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조직 안에는 사도의 위치가 없고 오직 감독과 집사의 위치가 있을 뿐입니다. 만일 사도가 교회에 있는 지방에 거한다면 다만 형제의 자격으로 집회에 와야 합니다. 장로는 지방에 있는 형제이므로 다른 곳의 교회를 다스리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사람을 그곳에 파견하는 모든 방법은 다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서 전문적인 일을 하거나 사람의 보내심을 받거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거나 그가 다른 지방의 요청을 받아 그 지방에 있는 교회를 책임지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장로들이 책임지며 장로는 그 지방의 형제라는 것을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데서 파견하여 책임을 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스스로 이주한 형제라면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일과 교회의 차이를 봅니다. 교회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일 안에서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경우 필수적인 것입니다. 일 안에서 어떤 형제가 보내심을 받아 다른 지방으로 가서 일의 책임을 짊어질 수 있고 어떤 형제는 보내심을 받아 다른 지방에 가서 믿음의 사업을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방적인 것입니다. 지방교회는 장로들의 감독을 받습니다. 장로는 지방에 있는 형제입니다. 지방교회는 사도들이 머무르며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어떤 지방에 가서 교회를 세운 후 그곳에 정착하여 목양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그 지방에 일만 있을 뿐 교회는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어떤 황무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곳에서 50명이나 100명이 주님을 영접했다 합시다. 만일 우리가 그곳에 일하는 한 사람을 남겨두고 그를 그곳에 거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한 무리를 관리하게 한다면 그 지방에는 아직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지방에는 다만 일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아직 일꾼의 손에 있고 그 지방 형제들의 손에 맡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꾼의 손에 있는 것은 일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지방에 있는 형제들 손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교회의 일을 처리하는 목사가 되도록 한 지방에 한 일꾼을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비교적 잘한 몇몇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그 지방에서 감독의 책임을 맡는 장로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성경 안에는 밖에서 온 일꾼이 그 지방에 머무는 것이 없고 오직 그 지방에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머물게 하였지만 디도가 교회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도록 그레데에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각성에서 장로들을 세워 그들이 교회의 책임을 짊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꾼의 일은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의 일은 지방교회의 책임을 직접 짊어지는 장로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가 지방교회의 책임을 짊어진다면 사도의 자격을 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거나 교회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사도는 장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온 사도는 한 지방의 장로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그 지방의 형제를 장로로 선정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성경 안의 사도는 교회를 세우고 스스로 앉아서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자란 형제를 장로로 세우고 자신은 다른 지방으로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에 있어서 마땅히 주의해야 할 한 가지는 각지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머물게 하여 그들의 목사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고 또한 그분이 보내신 일꾼을 한 지방에 정착하면서 그 지방 교회의 책임을 직접 짊어지게 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런 소망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을 심방할 수 있고 또 많은 때 두세 차례 그들을 방문하여 그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러서 그들의 목자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성경이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그 지방 교회의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사도가 세운 그 지방의 장로들을 만족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지방에 있는 장로들을 순종하며 중요시하기를 배워야 하고 어떤 일하는 사람이 그들을 위하여 교회의 일을 직접 처리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장로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는 사도의 다스림이 있기를 바라고 장로들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평상시에 아는 함께 형제된 사람에게 순종하기를 배우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과 교회의 관계는 얼마나 간단한 것입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한 무리를 얻은 후 그들 가운데서 비교적 영적이고 잘한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그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이럴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 자신은 또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교회를 자라게 하고 교회의 지방적 성질이 보존될 수 있으며 형제들의 서로의 성질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은 주도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에 갔을 때 사람들은 여기에서 누가 주도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교회 안에 전도사가 없고 일꾼이 없고 그들을 다스리는 목사가 없으면 전혀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지방에 거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다 형제이고 그 지방 교회의 일들을 그들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물론 장로들이 있지만 형제들이 서로 돕고 연합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단지 형제들이 일을 하도록 감독합니다. 성경에서는 한 장로나 몇몇 장로가 교회 전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가 다 형제입니다. 물론 장로들이 있지만 장로는 형제들을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장로는 남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감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피동적으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일꾼이 움직이고 목사가 움직이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교회나 복음단체나 선교기관이요 일입니다. 형제들 전체가 일하고 장로들은 감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형제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장로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일을 하고 장로들은 감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 있는 교회의 조직은 매우 간단합니다. 처음에 사도가 하나님에 의해 어떤 지방으로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파함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생긴 후 그들이 그 지방교회가 됩니다. 일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의 각종 본분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중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에게 그 지방교회를 책임지는 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형제가 된 사람에 대하여 서로 돕고 온전케 하며 돌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교회의 여러 가지 책임을 지는 그들의 목사인 하나님의 사도가 있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자란 형제들은 전체 성도를 감독할 장로로 세우시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인도자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일을 하고 또한 그들의 인도자인 그 지방의 장로들을 만족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의 집회. 나는 우리가 먼저 교회의 성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교회의 집회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교회의 집회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개개인은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다른 머리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머리된 자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지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합하여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질은 모든 것이 다 피차적이고 상호적입니다. 교회 가운데 모든 관계는 머리와 지체와의 관계가 아니라 지체와 지체의 관계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지체이고 머리된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모든 것은 다 피차적인 성질이 있으며 상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만일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러한 피차적인 성질을 내적으로 지녀야 하고 이러한 상호적인 특징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교회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르면 이 일 안에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의 사도들은 바로 이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들 가운데서 우리는 또한 큰 사역과 작은 사역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일 안에서 우리는 보내심과 파송과 머무름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권면하는 자가 있고 순종하는 자도 있습니다. 일할 때 일하는 사람은 완전히 능동적이고 일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수동적입니다. 일의 성질은 그렇게 피차 상호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인 것입니다. 일꾼은 능동적이고 모든 다른 사람들은 수동적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이러한 일방적인 성질이 들어 있습니다. 능동적인 자는 쌍방이 아니라 일방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과 교회의 성질의 다른 점입니다. 일은 일방적인 것이고 교회는 서로 움직이며 피차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깨달은 후 우리는 성경 안의 집회에 관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질을 볼 때 그 범위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지도자가 한 교회를 다스릴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집회, 소위 예배, 즉 한 사람이 강단 위에서 말하고 여러 사람이 앉아서 듣는 말씀 전하는 집회가 있어야만 교회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소위 예배, 곧 말씀 듣는 집회를 취소해버린다면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교회의 기초는 예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안에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성경 안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제들이 교회를 이룰 때, 즉시 교회 집회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교회 집회는 말씀을 전하는 집회와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을 전하는 집회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한 사람이 강단 위에서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강단 밑에서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회는 피차 상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집회가 아닙니다. 교회 집회는 반드시 피차적이고 상호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집회는 교회 집회가 아니라 일에 속한 집회입니다. 일에 속한 집회만이 한쪽은 능동적이고 다른 쪽은 수동적입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다른 집회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다른 집회를 구분하지 않으면 일이 일답지 않고 교회는 교회답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는 사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한 종류의 집회가 있고 교회의 성격을 띠고 있는 또 한 종류의 집회가 있습니다. 사도의 성격을 띠고 있는 모든 집회에서는 다 사도 자신이 주도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이 말씀 전하는 것을 듣습니다. 성경에는 또한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는 집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성격을 띈 집회로서 한 사람이 주도하는 집회가 아닙니다. 피차 상호적인 집회입니다. 성경에 사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집회는 한 사람의 것이지만 교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집회는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실행하고 공헌하는 것으로서 전체 모두가 공헌할 권리가 있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상호적인 것만이 교회의 성격을 띤 집회라 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주도하는 것은 곧 사도의 성격을 띤 집회인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집회는 매우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집회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것과 믿는 사람에 대한 것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인 것은 사도의 성격을 띤 집회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도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한 것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말한 사도의 성격을 띤 집회인 것입니다. 후에 사도들이 고넬료의 집에 이르러 말씀을 전한 것도 또한 거기서 다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이 듣는 사도의 성격을 띤 집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같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한 것도 교회의 성격을 띤 집회가 아니라 사도의 성격을 띤 집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도의 성격을 띤 집회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관하여도 믿는 이들에게 전했지만 역시 사도의 성격을 띤 집회였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 성질은 교회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일방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한 것은 바울이 그곳을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지방교회는 사도가 그 지방을 지나갈 때 기회를 틈타서 사도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모든 사람이 와서 듣는 것은 교회의 성격을 띤 집회가 아니라 사도의 성격을 띤 집회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거하는 곳에 왔으므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 일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것 또한 사도 한 사람이 전하고 모든 사람이 듣는 사도의 성격을 띤 집회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에는 두 종류의 집회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모든 사람은 말씀을 듣는 집회입니다. 이런 집회는 곧 일에 속한 집회입니다. 성경에 있는 또 한 종류의 집회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의 집회입니다.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이런 종류의 집회는 지방교회의 집회입니다. 교회가 집회할 때에는 한 사람이 주도하여 말씀을 전하고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혹은 찬송시도 있으며 혹은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 등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집회에서는 당신이 전할 수도 있고 내가 전할 수도 있습니다. 꼭 누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것이 없고 어떠어떠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집회의 원칙은 피차 상호적입니다. 아마 오늘은 내가 일어나서 전하고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전할 것입니다. 아마 오늘은 당신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형제들을 돕고 다음에는 아마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형제를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둘이나 셋이나의 종류의 집회입니다. 이런 종류의 집회는 성질이 피차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성격을 띤 집회라 부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최소한 네 종류의 집회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은 다 교회의 성격을 띤 집회입니다.